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2번째 시즌 25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2번째 시즌에서는 전번현 목사님의 철로 역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이 그 25번째 시간인데요. 책으로 하면 제17장 순례자들이 무지와 만난다. 소신이 강도 만난 이야기.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물에 걸린다. 이렇게 이제 긴 소제목이 잡혀져 있는 제17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들에 올라가서 목자들의 환영을 받고 목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기쁨의 산들에서 보고 또 쉬고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자,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천성까지 가야 되니까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기쁨의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앞에 속임수의 나라 혹은 기만의 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천성을 가는 길 쪽으로 걸어서 나온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젊은이의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젊은이를 천성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반갑기도 했겠고 얼마나 궁금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보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합니다. 기만의 나라에서 왔는데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얘기를 하죠. 아, 천성까지 가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젊은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또 무지가 아주 시원하게 별로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선한 사람들도 다 했는데 나도 할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한마디 더 하죠. 그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무엇을 보여주면서 천성문을 열어달라고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무지가 이때부터 심각한 대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아, 나 지금까지 이래봐도 착하게 살아왔고, 뭐 다른 사람 돈 떼어먹은 적도 없고, 기도도 늘 했고, 금식도 했고, 십일조도 했고, 자선도 베풀었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심지어 내 고향도 버렸노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약간의 시비를 걸죠. 하지만, 내가 볼때 당신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곁길을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당신은 천성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무지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뭘 얼마나 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신앙을 따르라고. 나는 내가 믿는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내 길을 갈 거라고. 우리 둘이 서로 잘 해가지고 천국에서 똑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좀 당황해가지고 소망한테 가서 이제 속삭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소망이 내 생각에는 지금 그 젊은이에게 이것저것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나중에 그냥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만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만한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보다 몇 걸음 더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고 무지는 이제 이두 사람을 한참 뒤에서 이제 따라오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같은 길을 가지만 뭐 얘기가 말이 안 통하니까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일곱 가닥의 강한 밧줄에 묶여가지고 일곱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저 반대쪽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얼마 전에 그 순례자들,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옆길로 갔다가 왜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변절이었고 그리고 배교 마을에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옛날에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서 소망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 이름이 소신이죠. 좀 풀었으면 작은 믿음입니다. 성실이라는 마을에 소신이라는 작은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믿음이 있긴 한데 그 믿음이 매우 작고 연약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좁은 길을 걷는 중에 비겁, 불신, 죄책 이 세 명의 깡패를 만나게 되고 이 세 명의 깡패에게 돈을 빼앗기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이제 몸에 피를 흘리면서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죠. 그 세 명의 깡패들이 돈을 뺏고 그 다음에 두드려 패고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간 이유는 누가 이제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혹시 좋은 확신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큰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 도망했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전에 크리스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소망에게 그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 소신이라는 사람을 놓고 소망하고 크리스찬하고 이제 한참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첫째로는 그 소신이라는 사람이 세 명의 깡패를 만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빼앗기고 한참 두드려 마셨는데 다행히 천성문에 들어갈 때 보여주어야 할 그 증서, 구원받았다는 그 증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세 명의 깡패가 몸을 막 뒤져가지고 빼앗을 것을 찾다가 저쪽 좋은 확신이란 동네에서 큰 은혜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해롭게 할까봐 막 무서워서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작용을 해서 안 뺏긴 거지 소신이란 사람이 그 증서만큼은 어떻게든지 안 뺏기려고 막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지키고 잘 버텨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오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소신에 관해서 소망과 크리스찬 사이에 주고간 중요한 이야기는 결국은 그 소신이라는 사람이 천성을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빼앗겼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구걸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를 잃어버리진 않았고 좁은 길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 오고 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중요하게 오고 간 대화의 내용, 소신에 관한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에서하고 소신을 비교하는 건데 에서하고 소신이 비슷해 보이지만 소신은 에서와는 다른 사람이고 에서 정도는 아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크리스찬과 소망이 주고 받았던 것이죠. 이런 이제 긴 대화를 하면서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한 가지 이제 공통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첫 번째 그 결론은 천성으로 향하는 그 좁은 길 위에 강도들이 자주 출현해가지고 천성길을 갈 때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소중한 보화들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으므로 무장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었습니다. 소신이 겪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두 번째 결론은 이 천성 가는 길을 지키시고 계시고 천성의 주인 되시는 임금님께 천성에 무사하게 도착할 때까지 자기들을 호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기묘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원수들의 그런 공격을 가능하면 받지 않고 무사하게 천성까지 도달했으면 좋겠다. 소신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쭉 하는 동안 무지는 이제 뒤에 오고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 앞쪽에서 피부는 검지만 굉장히 새하얀 겉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이 다가와서 크리스찬하고 소망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나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니까 잘 됐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길이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딱 그물이 이 두 사람을 덮치죠. 크리스찬하고 소망을 덮치게 되고 두 사람은 갇히게 되는데 그 그물에 그때 이제 피부가 검었지만 하얀 옷을 입어서 아주 멋지게 보였던 아주 선량하게 보였던 그 사람이 흰 옷을 딱 벗고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속이는 사람, 잘못된 길로 일부러 인도해서 골탕 먹이는 사람, 아첨꾼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들을 내려올 때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아첨꾼을 정말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것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들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첨꾼에게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빛나는 한 사람이 손에 작은 줄로 만든 채찍을 들고 다가와서 크리스찬하고 소망에게 막 혼을 내죠. 아첨쟁이를 조심하라고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한테 틀림없이 들었을 텐데 뭔 정신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냐고, 미리 안 알려준 것도 아니고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썼냐고 그러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을 엎드리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죠.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채찍으로 때린 것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려고 그런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을 내고 이 선한 길을 가라고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순례자인 크리스찬과 소망은 다시 용기를 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7장에 존 번연이 기록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 번연이 17장에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진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몇 가지로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존 번연의 그 철로 역정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위치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끼워져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철로 역정을 두 대목으로 이렇게 잘라볼 수 있다고 했지요. 첫 번째 대목은 어디서부터 어디였습니까? 두 대목으로 나눈다고 할 때 첫 번째 대목은 멸망할 도시를 순례자가 출발해서 십자가 언덕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지점까지가 첫 번째 대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대목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좁은 길을 따라서 걷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대목,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두 대목으로 잘라본다면 두 번째 대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부터 마지막 그 천성에 도달하게 되는, 천성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기까지가 두 번째 대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대목에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순례자 크리스찬이 혼자서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동반자들이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동반자가, 그 다음에는 소망이라는 동반자가 등장을 해서 이 동반자와 함께 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자, 이렇게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두 대목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은 첫 번째 대목에 끼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대목에 끼워져 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대목에 끼워져 있죠. 그 두 번째 대목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에 끼워져 있나요? 두 번째 대목 중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 두 번째 대목을 좀 기억을 해보면 순례자인 크리스찬이 동반자를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동반자를 만나게 되고 함께 길을 가다가 믿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믿음하고 공존할 수 없는 수다장이를 만나게 되고, 수다장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결별을 한 다음에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고 허영의 시장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순교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대목에서 처음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믿음이 순교한 다음에 크리스찬이 또 혼자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소망이라는 또 다른 동반자를 만나게 되죠. 그 소망이라는 동반자하고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망과 비슷하지만 소망과 공존할 수 없는 사심이란 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 사심이란 친구하고 논쟁을 벌여가지고 나중에 결별을 한 다음에 의심의 성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게 되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대목에서 두 번째 파트로 등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기쁨의 성을 통과하게 되고, 기쁨의 성에서 잠시 쉰 다음에 이 소망하고 크리스찬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결국은 무지, 소신, 그 다음에 아첨쟁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대목에서 17장은 이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그런 위치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대목에서 존 번연은 믿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걷는 사람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누구인지를 믿음이라는 동반자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망이라는 동반자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면서 믿음하고 유사하지만 결코 믿음이 아닌 거, 수다쟁이였죠. 소망하고 비슷하지만 결코 소망하고 함께 있을 수 없는 거, 사심이었죠. 이런 아닌 것들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무지, 소신, 그리고 아첨쟁이, 나중에 또 이제 무신론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시켜서 믿음으로 천성까지 걸어가는 그 순례길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거, 아니면 우리와 결코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경고가 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시켜서 철로 역정이라는 대드라마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생각할 때는 존 번인의 철로 역정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17장이 이런 위치에 이런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 번인은 믿음으로 순례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먼저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 우리가 피해야 하는 사람, 우리에게 함정이 되는 사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는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큰 해를 가져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17장부터 18장, 19장, 이제 20장이 마지막인데 거기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순례길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친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이해하고 17장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내용은 당연히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이겠죠. 무지, 소신, 그리고 아첨쟁이. 이 세 사람이요. 자, 이 세 사람의 면면을 좀 살펴보면 일단 무지는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네가 무엇을 가지고 천성문을 통과할 수 있으려고 그러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무지는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난 착하게 살았다.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나는 세례받았다. 나는 십일조했다. 나는 봉사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이런 것들만 내놓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의 부활하심이나 그가 온전하게 이루신 의나 이런 것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못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지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종교 생활도 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삶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는 애쓰는데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지한 사람, 이게 바로 첫 번째 등장인물 무지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등장인물 소신은 복음을 알죠. 복음을 믿죠. 근데 문제는 복음을 아는 것도 그 분량이 부족하고 복음을 믿는 것도 그 믿음의 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작은 믿음, 소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이 진실하게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허술하고 그 믿음의 어떤 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강도를 당하는데 그 강도들의 이름이 그럴듯하죠. 비겁, 불신, 죄책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은 사람은 마음의 용기가 없죠. 비겁함에 늘 굴복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건전하지 않고 강건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가 너무나 쉽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불신하는 그런 함정에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도말되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금 존 번연이 그 세 명의 강도, 소신을 공격해서 두드려 패는 그 세 명의 강도의 이름을 비겁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불신이라고 이름 붙인 거고 죄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소신은 믿음이 적은 사람은 순례길에서 이런 강도들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강도들한테 중요한 것을 빼앗겨서 확신도 빼앗기고 평강도 빼앗기고 기쁨도 빼앗겨서 결국은 강도 만난 사람처럼 곤고한 삶을 살게 되고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거지처럼 그렇게 이제 힘들게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 소신 곧 작은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은 첫 번째 등장인물인 무지하고 좀 달라요. 두 번째 등장인물인 소신하고도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은 아첨쟁인데 그럴듯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믿음도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사람들의 그 귀를 간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들뜨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가 사실은 몰라요. 자기가 사실은 안 믿어요. 사실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멋지잖아요. 사람들 속이는 거. 뭐 천성을 이렇게 가면 간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허세를 부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은 사람들을 위험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천성에 이르는 길에서 큰 환란을 당하도록 만드는 속이는 사람. 아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서 속이는 사람. 이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존 버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죠.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소망이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순례길을 걸어갈 때 믿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수다장이하고 소망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아닌 사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결별할 수 있어야 되고 헤어져야만 한다. 그런데 그 외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거다. 그리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매우 작고 가냘픈 거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우리들에게 아첨하는 말로 기분 좋게 해서 위험한 길로 끌고 가는 천성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는 아첨쟁이들이다. 그들을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하게 경계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경계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크게 두 대목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두 번째 대목에서 존 버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종합을 해보면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뭔 거예요? 첫째로 수다장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죠. 두 번째는요. 사심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어야 되죠. 그리고 누구요? 우리 17장에 넘어오면 무지, 소신, 아첨쟁이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안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저희들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아,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무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믿음이 작은 사람을 경계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훌륭한 사람하고 길을 같이 가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데 약한 사람을 보면서 길을 같이 가게 되면 우리가 성장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약한 사람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담까지 생겨서 그 믿음으로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어려워지게 되잖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이제 믿음이 작아지면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존버녀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아첨쟁이 물론 굉장히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존버녀니 무엇을 우리가 경계하고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방향을 바로 잡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17장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소신, 적은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왜 이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17장에서 존 번연이 소신에 대해서 적은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이라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을 진실하게 걷고 있긴 한데 그 믿음 자체가 빈약하고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비겁, 불신, 죄책 이런 이제 강도에게 늘 공격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상처 입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빼앗기고 그래서 가난한 상태가 되고 비참한 상태가 되어서 좁은 길을 걷지만 늘 헐벗고 늘 병들고 늘 고개 숙이고 늘 상처투성이로 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여기에서 이 작은 믿음 혹은 소신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무지하고 아첨쟁이 사이에 등장시키고 있으면서 아주 나쁘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게 말하지도 않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아주 나쁜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작은 믿음은 천국에 분명하게 들어갈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믿음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챕터에서 존 번연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기만 하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은 보장되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과정에서 너희들은 많은 어려움을 많은 비참함을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각오해라. 그것을 알아라. 그것을 정말로 알고 작은 믿음에서 빠져나와서 큰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라. 그래서 좁은 길 위에서 강도들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강도들이 함부로 너희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가 되고 강도들이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 공격을 옛날에 다윗이 곰을 이기고 사자를 이겼던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작은 믿음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작은 믿음은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불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 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그 같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리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중요하게 또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바다에 옮겨올 수도 있고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을 미화시키고 작은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또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진실한 믿음의 그 내용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큰 것만 바라고 강한 것만 바라는 제자들의 그 사행심에 대해서 경고하신 것이지 큰 믿음까지 가질 필요 없다. 위대한 믿음까지 가질 필요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크고 위대한 믿음이 되어야 그 사람에게도 유리한 거고 그 사람과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복이 되는 거고 그 사람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진실한 믿음을 먼저 추구하고 그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크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로 추구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천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순례길이 평탄하고 복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승리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존 번연은 우리에게 이 작은 믿음이란 사람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경고하는 거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순례길에서 너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고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많이 가져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폐 안 끼치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폐를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막 그거 막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막 그거 막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그런 존재가 안 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빈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속에서도 비참함과 불리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심각한 폐를 끼치면서 살게 된다고요.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이 부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움직이고 그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두세 명, 서너 명의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어야 되고 그러면 그 부대의 전체적인 그 전투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겁, 불신, 죄책이라는 강도들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막 공격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렇게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신경 쓰고 그런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런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우리를 달래주고 그런 우리를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보다 젊은 후배들이 아니면 우리하고 동년배 사람들이 아니면 교회를 새롭게 나온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거구나. 아, 저 양반이 교회를 20년이나 다녔대는데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도 저렇게 살고 있으면 아, 원래 그런가 보다. 아, 저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위대하고 큰 믿음을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제 생겨나는 거거든요. 아,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좋은데 뭐 믿음 나는 이 정도면 큰 거야. 이렇게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그냥 만족하고 그냥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불리하고 우리 자신도 괴로움을 많이 겪지만 우리 주변에 그렇게 많은 폐를 끼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크고 위대한 믿음을 추구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위대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크고 위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진실한 믿음이 씨앗처럼 뿌려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나는 것을 우리도 보고 우리도 그 유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유익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 보화냐라고 했을 때 돈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에 있어서 내가 좀 더 크고 좀 더 성장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도 많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교회 안에 존재하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일반 교우들이든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례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믿음인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작은 믿음, 아주 기초적인 믿음으로 다들 만족해버리고 그 기초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딴 거 생각하고 딴 거 추구하고 딴 거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헛다리 짚는 인생을 교회 안에서조차 신자들이 공동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제일 부끄럽고 제일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진실한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뭐가 성장하고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 모든 열매들이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건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그 믿음 하나 겨우 붙잡고 그 다음부터는 종교 생활로 빠지든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살든지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빠지든지 다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믿고 더 크게 믿고 더 위대하게 신뢰하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우주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대한 신뢰와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작은 사람으로 이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커지고 위대해지는 것을 꿈꾸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도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장로들은 또 교회를 또 크게 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그 후광을 힘입고 이름 내고 명함 내밀고 뭐 무슨 사역들 해보려고 그렇게 꿈꾸는 거고 교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작은 믿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믿음,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거야 누구야 못 믿겠어요. 기적이 필요한데 그런 믿음 말고요. 그런 믿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절벽 같은 데 딱 세워놓으면 그런 믿음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믿음도 물론 가져야 하겠지만 그런 믿음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의 약속들과 그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누리는 그 믿음이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괴로움을 겪고 스스로도 천국 가면서 마치 지옥 가는 사람처럼 늘 불행하게 살고 늘 불만 터뜨리고 살고 늘 낙심하며 살고 이런 비참한 삶이 아니라 진짜 천국 가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천국 가는 사람답게 용기를 내고 소망을 내고 밤중에도 노래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하겠죠. 그래야 세상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놀래고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시길래 아니 저 사람들은 현실이 이런데도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도 뭘 저렇게 기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살아가나 나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믿지 않는 거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전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우리의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줘야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 번째로 이 믿음에 대해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한번 하나님의 저울 위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을 올려놓고 하나님 제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충분하게 어느 정도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 제 믿음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미 성장을 멈춘 그런 비정상적인 믿음입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보다도 진짜 믿음을 주시고 그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꾸준하게 자라고 성장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제일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던 사람에게도 진짜 믿음을 주실 것이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자라지 않게 된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성장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17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간에 18장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북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